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시작하는 날인데 십계명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17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주안 있으면 수요일 날 저녁에 십계명을 소요리 문답 다루는데 십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17절은 저희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읽고, 우선 18절에서 21절까지 읽고, 또 다음번에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는데, 19장에서 본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그 16절에서 25절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또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 우선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희가 이제 십계명을 스킵을 했기 때문에 좀이 흐름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왜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종합한 거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이루신 현실에 맞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명령이 주어지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어떤 그 현실을 이루신 것이 먼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통 우리 생각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그쵸?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벌써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이제 맞는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이 없으면 명령을 하시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천국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이 없이 천국 삶을 요구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을 기쁘게 받는 이유는 그런 명령을 올바로 받을 때 벌써 이런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죠. 예표.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써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순종하신 그 현실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하게 저희 대신 순종함이 없이 명령만 주어지면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위를 복음의 내용을 행위로 즉 뭘 하라 즉 예수님이 뭘 하신 이야기에 초점이 안 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거에만 초점이 가면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설교라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완전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지켜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완전하게 지킨 자들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같이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왜?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참모습, 십계명의 참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십계명입니다. 왜?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과 저의 천국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이 벌써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망정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벌써 받아주시고 계시는 벌써 그 완전한 삶을 즉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사는 삶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십계명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기 싫다. 왜?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 그 계명 자체가 자기들에게 부담이 돼버립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천국 현실이 보이면 십계명 자체가 좋은 겁니다.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 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이게 구약 수준에서도 이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아까 누가하고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킬 만큼 지키고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할 만큼 또 해야죠 우리가. 왜? 너무 좋은 거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나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가 나쁘다 그래갖고 율법 자체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즉 율법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시하는 이유를 율법주의로 이렇게 싸잡아갖고는 그래갖고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마음이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게 싫은 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그래갖고 자기는 그거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지켜주셨어요, 대신.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서도 이제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해야죠, 또. 그러면 그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꽉 잡고 제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분명히 우리가 지킬 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거를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목적과 이유는 이제 안 되죠.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게 또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 가지로. 아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지키면서 그만큼 사랑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잊어버렸어. 자기들이 하도 오래돼갖고, 사랑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즐거운 거예요, 사랑 표현은. 근데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킬 만큼 지키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첫사랑이 이제 식은 거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거냔 말이에요. 저희 데이트할 때 그 남자들의 그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 그냥 하잖아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무슨 이상한 꿍꿍이 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면. 기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것은 그 예수님을 닮는 행위예요. 즉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만큼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을 그만큼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닮은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 삶에 그만큼 참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닮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희 꼬맹이, 지금은 꼬맹이가 아니고 나보다 큰데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보면 아빠를 흉내내려고 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조잘조잘 쫓아다니면서 흉내를 냅니다. 뒤에서.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행위. 그리고 우리 천국 현실 증거하는 행위죠. 내가 그만큼 지키면 지킬수록 나의 구원의 현실,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거 갖고는 모자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또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더 노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 완벽하게 못하는 것 이걸 끝까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또 예수님이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지금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지금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문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십계명이 나오는 그 위치가 19장 16절에서 25절이 먼저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 18절과 21절 그 사이에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십계명 전에 나오는 내용 19장 16절 25절과 십계명 뒤에 나오는 내용 20장 18절에서 21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즉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내용인데 번개가 불과 막 무시무시한 모습에서 백성들은 떨고 있는 모습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불 속에서 오시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백성들은 그저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는 이야기들 사이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즉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오시고 2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그건 안 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심히 큰 나팔 소리 연기가 자욱하고 불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18절에서 19절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는가 한번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십계명이 들립니다.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2절 거기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고 있었던 사건을 뒤로 돌아보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그렇게 큰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이제 주신 거 아니에요?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나 이 언약의 축복도 진리지만 이 언약의 저주도 진리입니다. 지금 이 언약의 저주 여기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지금 어느 누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겁이 나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게 이 완전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냐? 예, 세상 수준에서도 이 정도로 무서운 분이 나와서 너 하지 말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좀 깡패 같은 놈이 나타나서 너 이따위로 하면 한방 갈긴다 해도 안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 앞에서. 근데 집니다. 아니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요. 이게 인간의 무능력. 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 이 오호라 하는 이거는 절망의 비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의 비명을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겁을 주고 너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해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목사가요, 이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짜증이 나면 괜히 겁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걸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아, 저거는 목사가 좀 오늘 또 뭐 사모하고 싸웠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넘기셔야지. 그거 왜냐하면 겁줘갖고 되는 거면, 예? 겁줘갖고 되는 거면. 근데 세상은 겁을 줘야 돼요. 제가 깡패 두목을 못 해봤지만, 제가 깡패 두목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주는 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 목사들이 겁을 줍니다.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겉으로는 말 잘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입니다. 깡패가 무서워서 순종하지 마음에 내켜서 순종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소리로 해갖고 달달달달달달달 떨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왜?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수준에서 지금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어지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구약을 가지고 어린아이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 어려워요. 나는 몽학선생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알고 있으니까 뜻은 이해하는데 몽학선생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에요. 즉 왕이라고 하면 왕의 아들,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한테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왕자가 자라나면 그 선생이 그 왕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굽혀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까불어요. 그런데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해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왕자를 때릴 수도 있어요. 자라날 때는. 지금 구약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을 때리느냐? 그럼 뭐예요? 그 이 무식한 인간들이나 때리는 거지. 특히 그 교육학을 뭐 박사까지 받았다는 이 밥통들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어떻게 애들을 때리냐고. 성경에는 때리라고 나와요. 못 때리면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린아이는 내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제가 그러죠. Universal language. 트랜슬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아픔. 트랜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알아듣는 랭귀지가 있어요. 맞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에는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 진짜 어른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애가 자라나는데 너 뭐야 스토브에 뭐 손대지 마. 여러분 그게 지금 개를 갖다가 괴롭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를 위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 잘되라고 지금 주시는 건데. 아, 근데 요게 그 애들 같이 우리도 아, 그거 나쁜 게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때리면 그 때리는 게 무서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30살이 됐단 말이에요. 30살이 됐는데도 이제 때리는 게 무서워서 안 하는 수준이 되면 아 이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때려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안 해야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컸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지금 구약은 어린아이 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신약에 와서는 이제 간음을 해도 안 돌로 안 쳐 죽입니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걸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구약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마음, 내가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너희가 마음에 우러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른으로 취급해 주는 게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신약에서 힘들어집니다. 구약에서 제대로만 해놓으면 신약에서 편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근데 우리 생각에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사회가 많이 계몽이 돼갖고 참 그렇게 발베리안 같이 그렇게 하던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그래서 안 때려 죽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사회적 진화, 아주 좋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회적 진화가 돼갖고 지금 이제 안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이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안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 하나님 참 안 되지 그건. 순종 안 할 거예요? 웃기고들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네들이 더 앞서요.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라면 지금 죽여야죠. 하나님이 진화된 거예요? 이상하게들 끌고 오더라고요. 참 성경을 이상하게들 끌고 가요. 아닙니다. 이제 마음, 더 완전한 수준으로 온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즉, 구약은 전부 겉으로의 예시가 아니에요. 전부 겉이에요. 속에 마음은 어떻던 간에, 무슨 와갖고, 그 동물 제사 드리고, 뭐, 이거 하고, 마음은, 딴 데 가고 싶고, 마음은 완전히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왜 돌로 쳐 죽이는데, 했니? 순 겉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 구약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구약같이 예? 새 창조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그 백성들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리셨단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그렇게 진짜 참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예표 수준의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죠.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게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습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께 항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게끔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근데 무엇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세상 걸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들도 마음에 내켜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 중대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항상 사탄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맥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왔더니 사탄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구약같이 때려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인데. 근데 사탄은 세상을 가지고 마음을 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지금 뭐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그런 거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대로 우린 이해하고 놀아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느니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로는 모자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 이제 백성들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시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신 일로는, 즉 십계명을 주신 일로는 백성들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즉 십계명을 주신 그 사건으로만으로는 백성들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예표 수준입니다. 더 완전한 것을 표하고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참 후에 또 하나님이 오십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좀 긴데 좀 빨리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여 이제 죄를 깨달으니 그 죄를 해결할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을 찾게 만드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즉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결국 그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오시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태버네꼴이라는 단어죠. 되게 못 쓰네요. 즉 성막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성막, 성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다. 같이 거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지금 오셔서. 근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막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구약에 거하시는 모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즉 인간과 함께 거하세요. 지금 인간과 함께 거하는 모습.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보는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은 아직 완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오시고 같이 거하는 모습은 구약에서도 봅니다. 즉 예표 수준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 어깨를 마주하시면서 같이 사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이 이게 모르겠어요. 좀 뭐 그런 저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세계로 이렇게 타임 트래블을 해갖고는 그 당시 거를 목격을 하는 그런 만화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천국의 천국. 하나님이 백성들과 같이 사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도 표 수준이었죠. 이제 완전하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근데 그 모습이 구약하고는 엄청난 차이로 이제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같은 모습인데 다른 모습이에요. 결국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은 예표예요.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로 참으로 백성들과 거하십니다. 재밌죠? 구약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꽉 채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을 때, 즉 사도행전 2장이 그 내용인데 참 성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다락방의 모습. 구약에서도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꽉 채우시는데 이제 신약의 참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즉 참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19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로마서를 읽고 있네. 19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여 싸운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쵸? 그리고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떨며 멀리 서서. 그쵸? 20장 21절에도 백성은 멀리 섰고. 여러분과 제가 맨날 말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까이, 즉 백성들 안으로까지 오시는데 백성들이 죽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사야도 하나님 만날 때 어땠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구약의 모습은 떨며 멀리 섰고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표 수준에서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잠시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나 모세도 완전히 하나님을 또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가게 되면은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여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 반석 틈에 숨습니다. 여호와가 지나가는데 거기 숨어서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아까 14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은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배경을 지금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더 이상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 요한이라 그러는데 그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품에 그 저 뭐야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갖고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것 같이 예수님 품에 안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가깝게 지금 구약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해요. 왜? 신약만 해놨으면 또 건방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저 손자가 뭐 할아버지 수염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또 이 버릇없게 건방지게 이러면 또 안 돼요.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슨 모습이 이게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정도로 이제 가깝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좀 쉬세요. 그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좀 쉬시라고요. 그게 안식입니다. 몸은 쑤시고 괴로워도 마음은 편안하게 좀 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싫다, 오지 말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다르죠.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흙은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구약이었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그건 구약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성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로다. 이제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 품 안으로, 즉 천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즉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즉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경외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담대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은 하나님. 아, 그래서 난 그따위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미치고 하냐 했어요, 정말. 구약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변했어요? 지가 성경을 이해 못하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죠. 사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도 또 잘못됐죠. 더 무섭다 그러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도 잘못 얘기한다면 신약이 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보통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들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죠? 율법, 아이! 해방 아니에요? 율법에서? 참 복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더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더 완전한 시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왜 두렵고 떨릴까요? 죄 때문에. 네. 심판. 그래서 이거 양심의 가책이라 이런 게 있죠. 양심의 가책. 그래갖고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죄책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책감은 있어야죠, 당연히. 왜?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책감이 성령님이 주시죠. 그러나 두렵고 두려운, 무시무시하게 두려워하는 죄책감은 다 씻어졌습니다. 14절. 9장 14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여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요한 1서에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와, 모세는 좋겠네. 자기 혼자 저렇게 하나님 가까이도 가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는데 모세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바보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자기는 지금 모세보다도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구약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좀 저렇게 해주시면. 아니, 그거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저런 거 보여주시면. 아니, 그거보다 더 완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이상합니다.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복받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으로 안겨지는 축복을 받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았기에. 즉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셨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향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부터 떠나신다. 우리 저 결혼할 때 나오죠. 부모의 품을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부모를 떠나 우리 교회와 한 몸, 즉 한 영이 되기 위하여 즉 결혼하러 그 부모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주일날 예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현실인가? 아버지 품에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 가기가 싫은 거죠. 아니 참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덜덜 떨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에스겔서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이 나오는데 그 천국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뜻이죠.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현실 이 현실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실입니다. 천국 현실. 변하지 않는 천국 현실. 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품에서 밀어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오히려 회개케 만드시고 그쵸? 그 꽉 품어주신 거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조금만 더 기쁘게 인내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후회 안 하도록 와 벌써 해결이 되었던 거구나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 누워서 쉽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영적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고 삽니다. 저희같이 더러운 추악한 죄인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니요. 그러나 또 복음을 이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져 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입혀져 있음을 또 저희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다 씻겨지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현실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